주시던데요. 저한테로 보내지 마시고 우리 간사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지 마시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는데요. 시작한 날짜와 마친 날짜, 시간까지도 적어주시면은 성경책에 그대로 적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에게로 간사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지 마시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우리 간사님이 이렇게 순번을 다 정하고 있으니까 이제 13분 남았습니다 하셔서 우리 간사님에게로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반드시 마친 날짜와 시간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은 나는 나중에 6시 정도에 마칠 거니까 지금 미리 보내놔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마치고 난 다음에 보내주시면은 그리고 성경 읽기표를 그 다음 날이라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성경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요.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예배를 나오지 않고 성경을 읽고 계시는 분은 이걸 잘 모르시겠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랜만에 운동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서서 사랑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앉으셔서, 자, 이렇게 한번 토닥토닥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망은 가라. 사랑을 넣어서 두들기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어깨 두들깁니다. 불평도 나가라. 가운데 어깨 토닥토닥 세게 두들깁니다. 교만도 나가라. 주물럭 주물럭 합니다. 사랑합시다. 감사합시다. 용서합시다. 허리 한번 가지르겠습니다. 자, 돌아서서 이제 배로 대갚아 드리겠습니다. 세게 두들깁니다. 자, 30kg, 40kg. 자, 따라서 합니다. 불평안 가라. 오른쪽 어깨 원망도 나가라. 세게 두들깁니다. 교만도 나가라. 그 너무 아프게 때리지 마세요, 은사님. 자, 주물러 가겠습니다. 주물러, 주물러.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옆구리 감사용 합시다. 우리 안월분 권사님 11조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족장 그러면은 누구를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족장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그의 아들 이삭이 있고, 또 야곱이 있고, 그 다음에 요셉. 이 정도 선에서 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요셉. 이 정도를 족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들 중에서 모두가 다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만 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었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곱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세라를 떠나섰죠. 떠나서 고생을 20년 정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요, 제가 이분들 중에서 아마 제일 불행한 가정 환경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요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죠. 그 아내가 4명이 있고 또그 아내들끼리 서로 경쟁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다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12명의 형제들이 서로 배다른 형제들이기 때문에 결코 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그 속에서 많은 상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요셉도 참 많은 아픔을 겪었을 것이라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형 에스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다 빼앗았죠. 그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20년간 살면서 먼저 라헬을 만났습니다. 그를 너무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를 했었고 결혼을 하는데요. 그날 저녁에, 그게는 이렇게 등불이 없으니까 아마 불을 껐을 것입니다. 그의 방 안에 들어온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글쎄, 몰랐을까요, 정말로? 라헬인지 모르고 동침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레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를까요, 알까요? 네,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불을 끈 상태에서. 어쨌든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7년을 더 나를 위해서 봉사해달라.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4년을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었고 라헬은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는 자녀를 주셨고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겨우겨우 라헬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요셉이었죠. 그리고 이제 길을 이동해서 집으로 가다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그만 죽고 맙니다. 숨을 거둘고 말죠. 요셉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대신에 아버지 야곱의 아주 큰 편애를 받았죠.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요셉을 제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채색 옷을 입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미워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요셉이 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쳤죠. 그러니까 또 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그 묶어 놓았던 단들이요, 벼들이 다 일어나고 나머지 형들이 일어나가지고 형들이 묶었던 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요셉이 묶었던 단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꿈 이야기를 했다가 또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또 꿈을 꾸었었죠. 요셉을 향해서 11개의 별들과 해와 달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가 또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형들에게서 늘 미움만 받는 그러한 외톨이였습니다. 그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어머니도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네, 어느 날 요셉이 형들이 양 치는 곳으로 갔죠. 그곳에 갔는데요.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이자 그랬습니다. 그러는 그 동생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었죠. 근데 요셉의 귀에는 다 들려옵니다. 형들이 10명이 모여가지고 요셉을 죽이자.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누가 하는지를 요셉은요, 듣는 순간에 다 압니다. 아, 이거는 이 형이 했고, 이 형이 이 말을 했고, 이 형은 나를 죽이자고 그러는구나. 그 가슴이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칼로 그 가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을 것입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있다. 근데 그 중에, 안드레가 아니죠. 르우벤이, 예, 감사합니다. 갑자기 안드레가 나왔죠. 예, 르우벤이 살리자. 이 말을 한 겁니다. 르우벤 형이 고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르우벤 형이 어디 잠깐 가 있는 동안에 형들이 끌어내었습니다. 끌어내어가지고, 유다가 그러죠. 팔자. 그래서 팔았습니다. 노예로 판 것입니다. 형들의 눈을 보면서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거의 15년이 지났지만은 형들은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가 즉 요셉이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액을이 뭡니까? 형들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나를 팔지 말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서 거기에서 일이 생겼을 때 했던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가슴에는요 말로 할 수 없는 그것도 친형들에게서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가슴에 깊은 상처가 남았을 것입니다. 졸지에 왕자처럼 지내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죽음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서 죽느니 살리느니 그런 말을 들으면서 버림을 받고 그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껏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노예로 팔려가서 그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쯤 되면은 그 기가 막힌 사인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면은 어디를 가도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상처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인지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런 눈짓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차마 여기서 이제 눈짓은 안 하겠습니다. 날마다 눈짓을 하면서 나와 동침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요셉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을 해도 안 되는 이 환경을 보면서 요셉은 이제 더 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비관적인 사람이 되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바로 왕을 보필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또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감옥에 들어왔죠. 근데 두 사람이 같은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들으면서 해몽을 다 해주었죠.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나가게 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을 잊었습니다. 참 해도 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우울할 만한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인생에 어두운 면이 많았습니다. 특히 형들에게서 받았던 배신과 거절,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의 눈빛, 그 형들의 눈빛은 요셉이 알고 지내던 그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형들은 용서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원수들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이 형이 나를 죽이자고 그랬지. 그 형을 생각을 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죽이자. 아니다. 노예로 팔자. 죽이지는 말자. 그 형들은요 증오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말을 들으면서 요셉은 자존심도 다 버리고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액을 했었는데 팔지 말라고 사정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상처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입니다. 노예 생활은 말도 통하지 않았었고 처음에는 문화 충격도 참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겨우 17세였습니다. 17세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정도 됩니다. 이 어린 아이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은 그는 형통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이것마저도 빗나갔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순결을 유지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직하게 하려고 성실하게 생활을 하다가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감옥행이었습니다. 술 관은 장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술 관은 장은 또 그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소망은요,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큰 상처를 받아서 골이 깊어져 있어야 될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우울하게 살아도 그렇게 살다가 자살을 해도 그래도 이해가 될 만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에 관한 기사를 읽어보게 되면은 아무리 훑어보아도 요셉에게서 어두운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요셉의 심정이 어떤지는 압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요,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혼자서 방으로 들어가서 통곡을 하면서 울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골은 없었습니다. 골짜기는 없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우는 이 모습을 보면요, 이 요셉이 그렇게 모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막 끈질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가 요셉에 관한 기록입니다. 중간에 유다에 관한 기록 38장에 삽입이 되어져 있고 그걸 제외하고는 다 요셉에 관한 기사이죠. 무려 13장에 걸쳐서 요셉에 관해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13장 어느 곳에도 요셉에게 있어서 어두운 구석은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기록을 한 성경은요,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때 요셉은 마치 이 집이 나는 이 집의 종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에도요, 나는 이 감옥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감옥에서 일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도 나는 이 총리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 총리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그는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나게 되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위치와 환경이 다 조성이 되었는데 요셉은요,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형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국무총리가 되어져가지고 그 많은 권세를 가지고 형들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근데 이 요셉이 나를 여기 보내시는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그 입술에서 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가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감옥에 가 있을 때에도 전혀 어두운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나는데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는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창세기 3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39장 23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왜 요셉이 우울 증세에 걸려있지 않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요셉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뚫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가도 형통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이 찰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 앞으로 나아가다, 또 성공하다, 유익하다, 형통이라고 하는 이 찰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저앉을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즉 형들에게 팔린 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형들에게 팔렸는데 그게 유익이라뇨?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형통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형통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저앉지 않으려면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내 주변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위로자를 보내어주십니다. 39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의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셉이. 또 39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요셉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더니 노예로 팔려갔더니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고 감옥에 갔더니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고 그가 왕궁에 불려갔더니 왕 바로에게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아픔을 당한 그 요셉을요, 하나님께서도 사실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위로자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 위로자는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대신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변에 반드시 그 사람의 위로자가 있습니다. 대적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위로자가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이 끝나고 나니까요, 언제까지나 고난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까지나 아픔만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왜 요셉의 길이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냐면 하나님이 미안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안한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리게 허용을 했던 건 미안하고, 노예로 팔려나간 것도 미안하고,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던 것도 미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안하신 것이죠. 그 많은 고통을 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안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가 끝나는 시점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야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아픔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또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뜻은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둘째를 낳았습니다.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에브라임은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이 자녀들의 이름을 낳고 아이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그가 해석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닥친 모든 아픔들도 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때는 내가 너무 아팠지만은 뜻이 계셔서 허용을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했던 말이 있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꼭 죽을 것 같았었는데요. 형들 때문에 죽을 것 같았었는데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이고 하나님께 이 속에 있는 걸 다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형들이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냈다. 여러분, 해석만 되어진다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해석만 되어진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해석입니다. 그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해석만 되어지면은,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 왼수와 같은 그 형들, 그 형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원수 안 갚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고마웠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으면은 아무리 안 좋은 일이라도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어두운 구석이 없도록, 상처로 머물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비록 어려워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좀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눈짓을 했었죠. 눈짓을 할 마다 그 눈을 갖다 확 꿰매버려야 되는데요. 그 눈짓을 자꾸 하니까 요셉이, 보통 남자들은 두세 번 하면 넘어질 텐데 안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무하러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아내 혼자 있는 겁니다. 요셉의 옷을 딱 잡았죠. 우리 함께 동침하자. 그때 요셉의 입에서 탁 튀어나온 말이 뭡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요셉은 상처가 깊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됨에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늘 누리며, 이 시간도 누리며 체험하며, 내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재해 계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 어떤 일들도 해석을 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이런 방면으로 해석을 하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가시는 그런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송 48장 우리들에게 자꾸만 넘어뜨리고 상처로 인해서 그 속에서 헤매다가 괴로워하고 넘어지고 하도록 하는 악한 마귀와 더불어 싸우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8장 우리가 손뼉치면서 한번